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어느 구역장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구역 공부 교환 제목이 언제까지 3일 만에 살아나리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대답을 올렸습니다. 올 1년 12달 계속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요. 한 해의 표어는 신년 첫째 주일날 설교 제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표어의 중요성은 그 1년 동안 성경을 들여다보는 안경, 렌즈가 바로 그 표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의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 12달 동안 제가 설교할 때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그 표어를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안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 손이 짧으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손 전능하지 않니? 이건 못 믿겠니? 너희들 이거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거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준 상황이 지금 너희들에게 최적의 상황인 거야. 왜 내 손 못 믿니? 그 안경으로 보면 66권이 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기독교는 죽었다 살아나는 도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안경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 위인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다 옛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들. 성경에서 몰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울 왕처럼 죽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려다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우리는 이 렌즈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1번, 지난 시간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영란 목사님으로부터 라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매춘부 라합이 죽어서 족보상 예수의 선조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 매춘부 아닙니까? 못 보던 남자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매춘부 라합이 그 남자 두 사람을 자기 손님으로 받았으면 라합은 매춘부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그 남자들을 손님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줄 때 매춘부 라합은 죽은 겁니다. 나 이제 이 생활 청산한다. 죽어도 저분들이 믿는 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리라. 그 매춘부가 죽어서 고귀한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다는 게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의 어머니이자 룻의 시어머니이자 다윗의 고조모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 훗날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기 이전에 이미 매춘부가 죽음으로 그 당대에도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라합은 모든 것이 핍절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된다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핍절한 정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핍절한 정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핍절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죄공장, 죽음의 공장으로 전락했었지 않습니까? 매춘부 라합이 살던 그 시대에도 여리고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죄공장, 죽음의 공장으로 살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결핍, 핍절함, 부족함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 이번 마가복음 10장 34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한 교구 명단을 뽑았는데 오늘 이 구절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부역장님들 자존심상 시킬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이는 그들은 누구요? 나. 살아나는 그분은 누구?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춘부 라합이 죽어서 새롭게 거듭날 때 매춘부 그 한 명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집의 식솔들 다 살려주셨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집안 식솔이 다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밤에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간수의 식솔이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거듭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번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세 가지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공표들이 쳐져 있죠? 예, 그분들은 저하고 예전에 창세기 공부를 하셨거나 세신자본 공부를 하셨거나 사명자본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어디에 공표가 쳐져 있습니까? 죽었더라. 자, 이 아담의 족보인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공표.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공표.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공표.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공표.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공표.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공표.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 아담의 족보인데 이 족보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모든 인간이 다 죽더라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한 사람이 죄 공장, 죽음의 공장으로 전락함으로 인해서 그 DNA를 타고난 인간들은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족보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여기에 이 족보를 보면 뭐 사람들이 900세를 살고 800세 살고 700세 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것은 이 당시의 자연 환경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늘 위 대기권이 물층으로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과 다른 자연 환경이죠. 그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 그런데 홍수의 노아의 심판 때, 홍수의 심판 때 그것이 단순한 비가 아니라 그 대기권 위에 있던 궁창 위의 물이 다 땅 위에 쏟아짐으로 인간이 직사광선, 적외선, 자외선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다음 족보를 보면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겠는가?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추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역 공부를 하면서 배운 용어로 추석을 가하자면 에녹은 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에게 의탁한 자는 구원하셨다.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세 번째 강조점은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그러니까 500세가 된 후니까 500세 그 연말에 낳았는지 501세에 낳았는지 502세에 낳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500세까지는 자식을 못 낳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족보 3절을 보면 말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지금 500세대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당시는 말입니다. 모든 생산적 산업 기반이 자식인 겁니다. 자식 중에서도 아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성공의 척도는 아들이 몇 명이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500세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관점으로는 노아는 실패자였다. 500세가 되기까지 노아는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다른 집은 다 아들들 데리고 목축을 하거나 농경을 하거나 그 가문이 번창해가고 있는데 노아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혼자서. 중요한 사실은요. 노아는 그 당시의 어떤 성공의 척도 어떤 부의 개념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 육체의 호흡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호흡만 의지해요. 자기 하는 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끝이 공동묘지의 한 줌의 혈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압니다. 내 호흡만 의지해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나 이외의 어떤 그분,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속에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위인들이 다 실패의 질곡을 통과합니까? 그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내가 50년, 60년을 살면서 나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결코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예수의 어린 시절을 책임져 주었던 요셉 그분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그냥 나사렛이 아니라 말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는 남북 길이가 29.8km, 동서 가장 넓은 폭이 12.8km. 그래서 남북 길이는 서울에서 수원, 동서 가장 넓은 길은 시청 앞에서 김포공항. 거기 갈릴리 바다라고 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넓은 바닷가에 사는 남정네들은 전부 다 어부거나 아니면 어업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해변가가 아니고 나사렛 산속으로 간 사람은 바닷가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인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주석을 붙이면 바닷가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 모여 사는 곳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할 때 돌에 맞아 죽어도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만약에 마리아가 실패해 본 적도 없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공주라면 그 돌맞아 죽는 짓을 하겠습니까? 실패는 은혜입니다. 4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의하면 당시 세상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패역했습니다. 그 패역한 세상에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다가 공표를 해두십시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이 60명이나 있는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 호송 책임자로 선택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군인이 6,000명이나 있는데 백부장 휘하에 배속된 군인들이 백부장의 부하로 급여에 같이 탑니다. 이스라엘 도시마다 죄수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몇 죄수들이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배에 오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서 있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임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부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500세가 되기까지 그 당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노아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은혜 입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죠. 노아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단지 그는 실패자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먼저 임한 겁니다. 1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행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13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할 터인데 노아, 너와 네 가족만은 구원해 줄 것이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먼저 임했는데 그 선행적인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과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기만을 내가 갈망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겠다. 그분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왜 내게 베풀어 주셨겠어요? 너 길로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 길이 맞는 거야. 나 따라올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선행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의 행보가 되는 것이죠. 2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건조하라고 명령하신 방주는 어느 정도의 크기였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중지,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 남자의 이 길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유대 사람들은 지금 도량형으로 계산해서 약 45.6cm 를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300규빗이면 길이는 136.8m, 너비가 50규빗이면 22.8m, 높이가 30규빗이면 13.7m. 축구장보다 훨씬 크죠.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상중하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길이대로 상중하를 전부 다 그리면 계산을 하면 총 배수량이 32,8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양하고 보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배의 배수량이 6,835톤밖에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의 배수량은 그 세월호의 4.8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3번, 그렇다면 그 방주를 건조하고 그 방주를 건조하고 또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노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모두를 홍수로 썰어버리겠지만 너와 네 가족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방주를 짓거라. 그럼 이제부터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최소한도 수십 년 동안 방주 건조에 전념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수십 년 동안요. 사람들이 흔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 세상이 다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인간에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120년 안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120년으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아까 노아가 몇 세 이후에 자식을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500세 이후에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그 아들 도움으로 이 부자지간의 방주 공사에 건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들이 암만 나이가 작어도 한 15살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노아가 방주를 완공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85년 이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20년은 안 맞는 거죠. 어쨌든 노아는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방주 짓는 데에 모든 인생을 다 던져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십 년 동안의 방주 건조를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명령하신 내용 어디에도 자, 이 방주 건조를 위해서 한국은행 금고에 가서 돈 찾아라, 비밀번호 몇 번이다 이런 거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명령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 모든 비용 철저하게 노아가 전담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방주를 건조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조롱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노아 그 여덟 식구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평상하고 똑같은 삶,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수십 년 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서 멀쩡한 대낮에, 멀쩡한 날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방주를 짓는 그 여덟 식구는 미친 사람이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 방주가 완공될 즈음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자기 가족과 방주에 들어갈 생물을 위한 양식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21절을 보시죠.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 한 쌍씩들,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 한 쌍씩들. 그러니까 배만 지어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속에서 노아 여덟 식구, 그게 노아 부부, 아들 세 아들 부부 여덟 식구가 먹을 양식, 그리고 그 배 속으로 들어간 모든 생물이 먹을 양식을 네가 비축해둬라. 이거 보통 일 아닌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노아는 그 수십 년에 걸쳐서 매일 가족들을 다독거리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들이나 자부들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지금 노아의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노아의 아내가 자식들이 자부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옆집 사람이 나를 비웃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괴로운 게 뭐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내 식구가 나를 안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은 물론 예수님의 친형제일 수 없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고 그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동생들이 공생애를 시작한 자기 형님을 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옆집 사람, 모르는 사람, 뭐 심지어 친구가 이해 못하는 것, 그거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 매일 설득시키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4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선행적 은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의 은혜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한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선행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너희들 가족은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이 방주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거라.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수십 년 동안 자기 인생을 걸고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 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관점으로 설명하자면 인간 노아가 죽는 은혜입니다. 당 시대의 사고방식, 당 시대의 삶의 관습에 젖어 있는 인간 노아가 죽지 않으면 이 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십 년 후에 비가 와서 땅을 썰어버릴 것이라고 내 재산을 다 던져서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생물들이 먹을 양식을 비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에 인간 노아가 죽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적으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던 노아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면서 인간의 두 번째 시조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노아가 죽지 않으면 노아는 두 번째 시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살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죽어서 살고 그들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생즉사, 사즉생. 5번, 이번에는 방주 속으로 들어간 이후의 노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방주 속에 들어간 날, 자, 창세기 7장 7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의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음수 두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7일의 공표를 먼저 하십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진 날이 며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비가 온 기간이고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래요? 600년 2월 17일이죠. 그건 비가 오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날은 며칠이에요? 2월 10일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왔거든요. 그게 7일 후의 날짜가 600년 2월 17일이니까 방주에 들어간 날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온 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 자 601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땅 위에서 물이 거쳐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물이 땅에 거쳤는데 온 땅이 질퍽질퍽하겠죠. 나갈 수는 없습니다. 14절 둘째 날 21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왔다고요? 601년 2월 27일. 그러면 총 기간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40일 있은 거 아니죠? 40일은 비가 온 기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속에 40일 있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게 비가 온 날이 40일이고 그 한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150일 동안 땅 위에 창일했고 넘쳐났고 그 물이 쭉 빠지는데 또 한 150일이 걸렸고 그래서 나올 때까지는 1년 17일이 걸렸다. 4번 이 1년 17일 동안 지속된 노아의 방주 속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이 믿음이 깊고 실행력이 강한 분들 가운데에는 요즘도 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그러면 그저 뭐 천국처럼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이 1년 17일을 있었어? 이거 보통 일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노아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로 1년 17일 동안 밤낮 짐승의 울음소리에 시달려야 됩니다. 시골에서 개가 한 마리 짖어 보십시오. 밤새도록 온 동네 개가 짖지 않습니까? 노아가 들어가서 처음 며칠 동안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뭐 짐승 울음소리, 새 울음소리가 노래소리로 들렸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1년 17일 동안 짐승들이 빽빽거리고 새들이 쪽쪽거리는 데서 1년 17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1년 17일 동안 밤낮으로 짐승 배설물의 악취에 시달려야 합니다. 아까 그 생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노아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주 속에 짐승들이 무슨 수세식 화장실 쓰겠습니까? 그냥 그 악취가 진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년 17일 동안 그 방주 속에 그 많은 짐승 새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 짐승들이 무슨 뭐 부패를 알겠습니까? 체려 놓으면 알아서 뭐 먹겠습니까? 그 종류별로 다 나눠줘야죠. 그래서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이게 뭐 순전히 유대인 전성이죠.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노아가 그 이 노아 방주에서 사자한테 먹이를 주다가 물려서 다리를 절었다. 방주에서 나올 때는 다리를 절고 나왔다. 이 참 우스개 얘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방주 속 삶은 중노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1년 17일입니다. 하루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네 번째로 1년 17일 동안 동일한 가족과 동일한 삶을 기약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령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1년 17일 동안 그 아들들이나 그 아내가 불평을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을 다독이면서 통일한 삶을 치약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년 17일 동안 방주가 언제 어느 곳에 정박할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그 속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노아 가족이 들어가고 나서 문은 하나님이 닫아 걸으셨거든요. 노아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가라 하고 문을 열어주셔야 나가는 겁니다. 갇힌 생활이에요. 방주를 의미하는 시버리어 태박의 특징은 무동력, 엔진이 없습니다. 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태바의 특징은 악셀레이터 속도를 가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고 어디에 정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대로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스톱하면 그때 나가는 겁니다. 5번, 그렇다면 노아에게 그 방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1년 17일 동안의 그 방주의 삶도 매일매일 인간 노아가 죽는 삶을 체화하는 곳입니다. 인간 노아가 매일매일 죽지 않았으면 노아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왔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간 노아가 날마다 1년 17일 동안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지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암송 구절의 숙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1년 17일 동안 이 노아의 방주 속에서 노아는 날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6번, 방주 속의 노아가 어떻게 그런 삶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런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6장 15절에서 16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의 구조는 이게 답니다. 자, 길이는 이만큼이고 넓이는 이 정도고 높이는 이렇게 짓거라. 그런데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하는데 문은 옆에다 내라. 이 문은 door, 들어가는 문이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도어는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못 열어요. 노아가 유일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윈도우가 어디에 있냐? 세상을 향하는 옆에 윈도우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유일한 윈도우는 천정에 달려 있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달아라. 이거는 중앙에서 45.6cm 비스듬하게 달아라 이 말이 아니라 정중앙에서 반지름을 45.6cm 되게 하라는 겁니다. 반지름 45.6cm로 창을 만들어서 위에 달아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 지옥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 중노동, 그 짐승 울음소리에 그 악취를 풍기는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천정에 둘려있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인간 노화는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천정의 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노아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날마다 죽은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자, 날마다 죽어서 방주를 지을 때도 수십 년 동안 날마다 노아가 죽어서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삶이 끝이 아니었거든요.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노아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여러분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처음에 비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참 뭐 한 10년 만에 비가 오네 이 정도로 끝났겠죠. 그 비가 점점 더 오더니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노아 방주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겠죠. 노아 심정 같아서는 자기 옆집 편의점 주인 넣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이 도어는 하나님이 닫았어요. 못 엽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비가 와서 그 급류가 휩쓸려갑니다.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쓰나미가 있을 때 그 물 휩쓸려가는 영상 보았죠. 그렇게 휩쓸려갈 때 휩쓸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아수라장 속에 빠지는 순간에 방주는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 속에 점점 침몰하는데 방주가 올라갑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며. 물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 집도 잠깁니다. 그런데 그만큼 방주는 더 높아집니다.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대피했던 사람의 노력도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20절 물이 불어서 15주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도 물이 15주빗 더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도 노아는 지금 15주빗 더 위에 있는 겁니다. 15규빗을 45.6cm로 곱하면 높이는 그 차이는 지금 도량형으로 6.84m예요. 6.84m면 겨우 한 2층 높이밖에 안 됩니다. 큰 높이 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과 지금 노아가 있는 그 6.84m의 그 차이는 심판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영원과 찰나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이 차이는 절대 자기 힘으로 극복 못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당신의 방법으로 영원히 높이 존귀하게 해주셨다. 노아 시대에 왜 권력자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재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그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6.84m의 차이, 그 존귀함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7장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다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들만 남았더라. 그들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인류 두 번째 시조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만 남았으니까 인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이 물이 가마지 않고 땅에 찰랑찰랑찰랑 넘치는데 그 물 위로 지금 노아가 타고 있는 이 태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이미지네이션으로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다. 온 세상이 지금 다 물로 찰랑찰랑 하는데 저 끝에서 노아가 탄 태바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노아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노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두 번, 사도행전 27장 1절에 대한 지난주일 설교의 요점을 말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도 선행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제야 사흘 만에 비로소 지난주일 설교 처음 생각하셨죠? 지난주일날 우리가 그 함께 살폈던 그 사도행전 27장 1절 그 핵심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탄 그 아드라 무떼노 배가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일터고 이 땅의 교회고 우리 사회다.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드라 무떼노 배를 맡기시기 위해서 불가사의한 그 은혜를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셨다. 바울에게 그 배를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절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닌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승선시킨 아드라 무떼노 배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배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아드라 무떼노 배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네가 나의 종과 증인이다. 종이 휘페레테스, 증인이 마르티스. 휘페레테스는 로마 전함 제일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배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몰라요. 지휘관 고수가 북치는 대로 북소리가 빠르면 빨리 노졌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북을 멈추면 노젓는 건 멈추고 오로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휘페레테스. 마르티스는 자기가 증언을 해야 될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 1절을 함께 생각했던 그 관점으로 노아의 방주를 설명해 보십시다. 첫째,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노아의 방주가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고 이 땅의 교회고 사회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그토록 불가사의한 은혜를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셨다.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맡기시려고 선행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3번, 우리는 그 방주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구역이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방주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겠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많이 뭐 이 회사 다니시는 분이 가령 뭐 그 회사에 지금 100명인데 100명 다 쓸 수 없으니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여러분들 10명씩만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드라 무테노 혹은 여러분의 방주에 여러분을 믿으시고 태운 승객들이 누구일까? 10명만 한번 써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던가요? 창세기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우리 영혼의 천정에 창을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우리 영혼의 정수리에 뚫어서 우리도 노아처럼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날마다 내가 죽어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노아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이 시대를 위한 방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7장 1절의 아드라 무테노 배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요, 이 땅의 교회요, 우리 사회임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임에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드라 무테노와 방주를 맡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은혜를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토록 우리 영혼의 정수리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게 해주셔서 더 이상 헐고로 화해버릴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던 내가 날마다 죽어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이 시대의 바울, 노아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아드람부떼노 방주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승객들의 영혼이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드람부떼노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각 구역 구역장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